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룻길이었더라.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가 어제여서 오늘도 신명기 전반과 관련돼 있는 이 맨 앞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신명기 관련된 몇몇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1절을 통해서 누가 신명기를 썼는지 또 장소가 현재 어디인지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등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절과 3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2절에 보시면 여정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룻길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 걸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출발한 곳은 호렙산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놓고 보면 이게 왜 나왔을까 싶은데 5절에 보시면 그러면 현재 이 신명기 내용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5절을 보면 현재 위치가 나오는데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는 모압 땅인 거죠. 근데 중간에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정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참 독특하게도 출발점은 호렙산에서부터 출발한 것으로 되어 있죠.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 열 하룻길.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으로 왔는데 이 가데스반에서 모압까지는 며칠이 걸렸는지 어떤 여정을 거쳤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거쳐서 왔다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가데스반에를 거친 것을 기록을 해놓았을까? 뭐 본문에서 명확하게 설명이 없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구약성에 나오는 다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살펴보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록에 갖고 있는 중요한 이미지나 느낌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왜 이거 기록했을까 하고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다 보면 제일 먼저 누구나 다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세대가 어떻게 이동을 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 세대가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출애굽을 했던 첫 번째 세대가 출애굽을 했죠. 홍해 건넜죠.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2년 정도 있다가 시내산에서 어디로 갔냐면 가데스 바네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내용, 이 민수기 13장에 있는 내용을 보다 보면 시내산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란 광야에 가데스라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탐꾼을 보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이스라엘에 보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그리고서는 돌아왔죠. 돌아와서 온갖 좋은 것을 다 갖고 왔는데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 그 땅은 정말 좋은 것이다. 둘, 거기에는 큰 사람들이 살아서 우리 못 들어간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런 보고를 했던 곳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하죠.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와 같이 불신앙적인 그런 대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셔서 너네 40일 동안 정탐했으니까 하루에 1년씩 쳐서 40년간 시내산에서 2년 있었죠. 그러니까 정탐꾼 보낸 다음에는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닐 것이고 그리고 불순종했었던 첫 번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임당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 선포를 듣고 나서 그 첫 번째 세대가 어떻게 했느냐, 그제서야 뒤늦게 뉘우쳐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올라가서 전쟁하고 가나안 땅 차지하겠다. 근데 모세가 선포합니다. 가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근데도 아니다. 우리가 가겠다. 하고 고집부리고 올라갔다가 결국 아말렉 사람들 또 산재구하는 가나안들에게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40년 심판받은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데스파니아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허대고 다녔던 심판으로서의 광야 생활을 시작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세대가 호렙산에서 출발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바나에 왔다가 거기서 불신앙으로 반응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참 이렇게 온 광야를 40년이나 헤매고 다니는 그런 일들을 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지금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건 첫 번째 세대랑 똑같다고요. 그럼 두 번째 세대가 어디서 출발했느냐? 호렙산에서 출발한, 이게 시내산입니다. 첫 번째 세대가 시내산에서 출발한 것처럼 두 번째 세대도 시내산에서 출발해요. 이 본문에 보면 2절에서 호렙산에서 출발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언제 이렇게 출발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하튼 중간 여정을 첫 번째 세대와 똑같은 것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세대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바네아까지 열 하루 만에 와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머물러 있다가 모압 평야로 가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모세가 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을 보면 이 신명기를 쓴 모세가 의도를 갖고 이렇게 기록한 거겠죠. 왜 가데스바네아를 특별히 기록을 해놓았을까? 그건 첫 번째 세대를 염두에 뒀기 때문입니다.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세대, 부모님 세대도 가데스바네아에 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탐꾼을 했다가 불신앙으로 반응했다고요. 지금 두 번째 세대도 똑같이 가나안에 가면서 가데스바네아를 거쳤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에서 이제 뭔가 하고 모압으로 간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두 번째 세대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신명기를 직접 듣는 사람들이에요. 가데스바네아에 왔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아주 간단할 것 같아요. 부모와 똑같은 자리에 쓴 거잖아요. 40년 전에 내 부모가 섰던 자리에 나도 지금 똑같이 쓴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 자녀들은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마땅하겠죠. 두 번째 세대는 역사를 알고 있다면, 아, 우리 부모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바로 여기에서 이 상황, 이 장소에서 불신앙을 선택해서 심판받았다.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게 마땅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첫 번째 세대가 왜 여기서 불신앙으로 행동했느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건 맞지만 거기에는 너무 힘센 사람들, 전쟁 잘하는 사람들, 체격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못 올라간다. 그게 불신앙적인 선택을 한 거였잖아요. 그 이유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세대는 가데스바네아에 있으면 상황이 힘겹거나 어렵다고 해서 내가 올라가서 전쟁에 될 대상이 숫자가 많거나 그들이 무기가 좋거나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만두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좌절하면 안 된다. 그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런 거예요. 불순종하고 심판받던 부모와 똑같은 장소에 섰을 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마다 개인적인 경험들이 다 각각 달라서 스스로 적용하는 부분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또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개인을 놓고 보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이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는 얘기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랬고 결혼하기 전에도 그랬고,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좀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했는데 불행해진 경우들을 몇 번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뭐 아는 이 선배 형이 자기 동생이 서울 법대를 나왔는데 그런데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지금은 거의 미친놈처럼 산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데 그랬더니 이러이러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서울 법대를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잘 생각하고 내 자식은 절대로 그런 길로 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가끔 교회 개척하고 나서 우리 교회는 참 묘하게도 과학고를 다녔던 형제들이 꽤 많이 왔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다 위장에 빵꾸가 나 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기숙사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엄마가 케어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이러고 있는 거죠. 다 위장에 빵꾸가 나 있어요. 아니면 위장에 빵꾸가 안 나 있으면 정서에 빵꾸가 나 있어요. 그래서 아, 애가 공부를 잘해도 나는 과고는 안 보내야 되겠다. 그냥 중간치 가는 게 나아. 이게 개인적인 경험인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섰을 때 어떻게 할까? 교회를 향해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처음 전도사를 갔을 때 교회가 분란이 생겨서 목사님이 쫓겨나고 성도들이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하게 됐거든요. 그 중에 많은 분들은 신앙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 있어도 교회가 분란이 생기면 안 된다. 이건 굉장히 힘들다. 또 제가 청년 때는 우리 교회에서 저희 모교회에서 수양관을 짓겠다고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과로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강한 인상으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목회할 때 예배당을 짓거나 수양관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똑같이 쓰면 난 안 할 거야. 그거 하다가 성도들 힘들어 죽겠고 그거 하다가 목사도 죽는다. 보니까 헌금 잘 안 하시는 우리 어머니도 또 다른 교회 권사님들도 막 남편이 헌금을 못하게 하니까 남편 몰래 5만원씩, 7만원씩 그거를 막 어떻게든 생활비에서 꾸겨서라도 막 빼내서 헌금을 하는 거죠. 막. 그래서 저렇게까지 막 해야 되나? 저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되나? 나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다. 그렇게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개혁적인 어떤 목회 방침이라 생각하지만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난 교회 안 짓는다. 교회 짓느라 그것 때문에 죽을 똥, 피똥을 싸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나아. 이게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주변에 이렇게 쭉 둘러보다 보면 그런 생각들, 이야기들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경험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집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 첩이 있으면 안 된다. 집안에 여자가 둘이 있으면 절대로 안 돼. 가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아, 집안에 도박을 해?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돼. 망하는 거다.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노동하고 일하고 일한 대가로 그냥 벌어먹고 살아야지 공돈을 바라거나 조금 투자해놓고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하면 그러면 망하는 거다. 주변에 이렇게 보면 멀쩡하게 잘 살았는데 50대, 60대가 돼서 바람이 나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이혼하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사실지 모르지만 저는 다짐을 하고 삽니다. 50이 돼도 60이 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은 안 돼.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그 모습은 절대로 내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나 결혼해서 후회가 있는 분들은 내가 다음번에 결혼을 할 때에는 혹은 내 자녀가 결혼을 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야지.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다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뭐 이게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뇌수술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살긴 하지만 내 자녀들은 혹시 머슴마 둘은 어디가 아프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혹시 아플 수도 있으면 미리 잘 준비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부모가 섰던 그 자리에 지금 두 번째 세대가 똑같이 섰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당한 어려움이나 혹은 부모가 행했던 불신앙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람마다 이게 다 이게 완전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친구 집을 갔더니 친구 집이 개판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애는 그냥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돈으로 받아가지고 용돈 받아서 그걸로 살고 있고 엄마는 직장을 나갔는데 뭐 집에 들어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 엄마가 의사였는데 아 엄마가 의사면 집에 문제가 있구나. 나는 그렇게는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섰다고 하는 것을 지금 모세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세대는 첫 번째 세대가 갔던 악한 길 심판받는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똑같은 장소에 섰을 때 다른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점이 나옵니다. 시점을 보시면 2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 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두 번째 세대가 모압 평지에 섰던 날수가 나와요. 일정이 나오는데 3절에 보시면 마흔째 해 그러니까 40년 열한째 달 11월 그 달 첫째 날 1일입니다. 그러니까 40년 11월 1일. 사실 우리는 요즘 이야기하면 뭐 2023년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40년 11월 1일이에요. 이게 뭐 기준이죠? 심판받아서 광야를 헤매고 다니던 시간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섰습니다. 모압 땅에 설 때 사실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바네스가 이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무아까지 올 때 첫 번째 세대가 시간이 40년이 필요했나요? 아닙니다.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죠? 40년째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첫 번째 세대가 믿음으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상황은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행했으면, 그랬으면 얼마 안 걸려서 가는 거예요. 그거 원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첫째 세대도 힘들고 둘째 세대도 다 광야 힘들게 산 거죠. 40년이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40년째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서 야, 이제 드디어 끝났구나. 하나님이 40년 동안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심판의 기간이 끝났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동시에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 돌아서 와야 했을까?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 세대는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한 달이면 넉넉하게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헤매다가 결국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세대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지껏 광야에서 40년 살았지만 두 번째 세대는 이제부터 첫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서 내 죄악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날리고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심판의 과정으로만 인생이 끝나버리는, 나는 그거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면 참 여러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죠.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그때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조금 욕심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꺾고 좀 내가 내키지 않아도 혹은 두려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선택을 했었다면 그럼 내가 이렇게 헤매고 오랜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나름대로 시간을 아끼는 거라 생각하고 더 유익한 것이라 생각해서 선택했던 것이 사실은 믿음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을 평생 동안 다 허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아, 만약에 그런 일들이 없었는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갔으면 어려워 보였어도 곧장 갔을 텐데, 돌아가는 길처럼 보여도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었는데 왜 내가 그때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세대를 향해서 40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여러 느낌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해 주는데, 사실 첫 번째 세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출발을 했죠. 근데 두 번째 세대는 듣고 출발한 게 아니라 다 출발해서 모압 평야까지 온 다음에, 모압 평지까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전쟁하러 이제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만의 문제로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앞부분에서는 어떠했었나, 우리나라가 과거에 어떠했나, 우리 이 민족이 어떠했었나, 또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나 자신은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었나, 내가 만약 그 자리에 똑같이 다시 한 번 더 서게 된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무엇이 과연 믿음의 선택일까,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은 어떤 선택을 했나, 나는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는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살면 더디 가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선택을 하면, 내 고집대로 하면, 내 욕심대로 하면 뭔가 될 듯 될 듯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이 인생 전체를 허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도 못하는, 나도 힘들고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날마다 동일한 장소에 섰을 때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또 담대한 믿음의 결단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잘 보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합니다. 나의 생각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마치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도 되는 양 고집부리고 끝까지 아버지 앞에서 불순종을 반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악 짓고 심판받았던 자들과 똑같은 자리에 섰을 때에 우리는 부모이건 주변 사람이건 그들과 다른 선택을 하는, 그리하여 믿음으로 사는 주님께 복받아 누리는 주님의 제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며 또 우리가 무언가 어려움 가운데에서 헤쳐나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